예,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세 차례 설교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와 부닥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엔토 슈샤쿠의 침묵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화 장면에 순교하는 장면, 화형도 나오고 참수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말씀드리고 지나가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화가 좋지만 그 영화 보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장면에 비참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분 앞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도 아이들하고 영화 보다가 좀 무서운 장면,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면 저는 눈을 감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걸 잘 압니다. 저는 못 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왜 무서울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홀로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이 자신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인간관계, 환경, 여건 모든 것과 절단나는 그런 관계가 죽음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더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더 두려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 죽음의 세계에 가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머물려고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같은 데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방부제를 놓고 언젠간 다시 살 것을 시체가 썩지 않으면 다시 살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있기에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현대판 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아리조나에 알코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시신을 받아들여서 약 영하 마이너스 40도 섭씨로 얼려버립니다. 시신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것으로 그렇게 믿고 또 자신의 몸을 그렇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신이 약 300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무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오늘도 자신의 시신을 얼려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것인데 다시 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현재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죽은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확히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죽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죽음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노예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 그것을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의 주인의 그 죽음의 주인이 됐는가?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지 무엇 하나님 앞에서 죄 졌다고 해서 죽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창세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꼭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단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뱀의 이야기를 사단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병들어 죽는다, 늙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죄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죄로 죽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죽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이 있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됐다는 겁니다.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냐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죽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육체적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절단나는 영적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인가?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진정한 죽음 중의 죽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하셨다는 건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 보면 디스트로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죽는 것이 병들어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병들어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부활됐기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병들어서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육체적 죽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근거하면 우리가 예배드린 이 증거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부활했고 우리의 죽음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들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이른다면서 하나님의 죽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왜 오늘도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오늘도 전쟁터에서, 중동의 전쟁터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오늘도 왜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정말로 정말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죽음, 믿음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죽음 자체는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사회적 사건을 보고,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우리가 죽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사방이 죽음의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교육시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학원비가 부족합니다. 대학 보내려면 7만 불, 8만 불 듭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라리 인생을 사는 것보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속이 상해서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한반도가 죽음의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하실 내려가 보면 압니다. 지하실 내려가 보시면 가습기가 있습니다. 제습기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를 제거하려고 제습기를 뒀습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습기가 많으면 냄새가 나고 물건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물을 차면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날은 그 지하실 그 기계 하나에서 우유통으로 한 5통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내려가시면 습합니다. 그러나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여름이 되면 5통 정도의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계 하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으로 차여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내려가셔서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 하나에서 물이 5통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죽음 가운데, 비참한 것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소식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되고 세상이 어떤 일로 실패한 것으로, 고통당한 것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하나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영생을 갖고 있습니까?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목숨을 보고 우리 생명을 보고 나는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퀄리티가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주 전에 저희 아버님 일주기 때문에 LA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뭐 가까운 분들 아내도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죽었다고 말합니다. Passed away.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생의 존재라는 말씀이 됩니다. 영생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히브리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걸 보고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약간 복잡한데 제가 이렇게 의역합니다. 구절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잘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부활로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죽음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자고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것, 그 죽음 자체가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새롭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두려움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은 사람은 물질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여기 있는 의자, 여기 있는 책상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가 분해돼서 흙이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유물론 공산주의는 50년도 되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알베르 까미를 잘 아십니다.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모든 것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맞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죽음만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죽음만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의 문에서 그는 고통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끔찍하고 추악한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나는 죽음 앞에서 저항하고 대들고 싸우다가 죽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틀렸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죽음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맹자도 새가 죽음이 가까우면 슬피 운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말하는 것이 선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죽음 놈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지 않으려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 놈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자는 겁니다. 신처럼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는 죽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치매를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좀 안 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이 걱정합니다. 그분 구원받을까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치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저 행동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커다란 벽입니다. 그 죽음의 벽을 누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벽을 파괴시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벽에 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도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비석이 있지만 그건 다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받을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어려움받을 때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와주신 뭐냐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아무도 없고 외롭고 슬프고 나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시험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죽음의 자리를 확신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연습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시험받는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 죽음의 세상을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죽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오늘 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 때문에 죽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냐면 한 알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 죽습니다. 죽으면 무엇이 됩니까?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에서 조그만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그 줄기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뿌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뒷마당, 저 앞마당에 그 놀이터 공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저는 그 잔디밭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렇게 큰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땅을 조금만 파보니까 사방이 뿌리입니다. 잔디는 그저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그 딱딱한 흙, 굳은 땅을 찾아서 뿌리가 뻗쳐나간 겁니다. 어떤 거는 뿌리가 보면 바위를 뚫고 나갑니다. 뿌리라는 건 어두운 세계에 있는 겁니다. 딱딱한 곳에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들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우린 그저 그 뿌리를 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겁니다.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에 고통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꽃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뿌리가 있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꽃을 보고 칭찬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정의 뿌리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뿌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민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뿌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꽃이 나오고 뿌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힐 것인가요? 그러게 우리가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민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뿌리입니다. 어두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물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땅 밑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향기가 되는 겁니다. 남편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면 아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산다면 자식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는 자리에 있지만 죽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자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떡하십니까? 두 손 모읍니다. 그러나 그 두 손 모으기 전에 그 두 손 갖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굴 때렸습니까? 누구에게 그 도움을 뿌리쳤습니까? 그 두 손으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 손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두 손으로 기도하려면 누군가를 잡아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별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죽음을 우습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무서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가서 만약에 제가 영화를 본다면 영화에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저는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 죽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오늘 내 생명이 그저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됨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뿌리와 같이 죽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